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모스크바 특파원이 간첩 혐의로 러시아 보안당국에 의해 구금됐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월스트리트 저널 모스크바 지국 소속 미 국적자 에반 게르시코비치 특파원이 러시아 내 군사공장과 관련한 국가기밀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중부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모스크바로 이송돼 연방보안국의 사전 구금시설인 레포르토보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라고 러시아 코메르산트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내에서 미국 언론사를 위해 일하는 다른 기자들은 올바른 자격증을 가지고 정상적 언론 활동이라 불리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사는 성명을 통해 게르시코비치 기자의 안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연방보안국이 제기하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신망있고 헌신적인 우리 기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은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30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최근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동맹재단 행사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보뿐 아니라 한반도 도발 위협 대응 차원에서도 미한일 3자 협력을 핵심 요소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 화해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조치들이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이는 한미일 3자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양국의 가슴 아픈 과거사가 있음을 알지만 동시에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민주국가가 다른 민주국가들과 함께 안보를 증진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다음 달 26일 예정돼 있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유산을 돌아보는 의미로서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 두 대가 30일 한반도 인근 동해상에 전개됐습니다. 항공기 추적 전문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이날 미국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미 공군기지 소속 전략폭격기인 B-52H 두 대가 일본 스가루 해협을 통해서 서쪽으로 비행하는 항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폭격기들은 현재 일본 해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 합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들 폭격기들은 폭격기 기동군 임무를 위해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동해상에 전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B-52H 편대의 한반도 인근 전개는 북한이 28일 미사일 공중폭발 실험과 전술 핵탄두 사진을 공개한 데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B-52H는 지난 6일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한국공군 F-15K 및 KF-16 전투기와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오늘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정리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에는 북한 공권력에 의한 무분별한 살인과 납북자 감시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나열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북중 접경지에서 절도 혐의로 경비초소에 억류됐던 한 주민은 중국으로 도망치려다 보위원에 의해 현장 사살됐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은 보고서에서 2018년 평성시에서 18명에 대한 공개 재판이 있었다면서 그중 한 명이 성경을 소지하고 기독교를 전파한 행위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공개 총살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중국을 거쳐 들어온 한국 영상물을 유포한 행위와 화장품, 구두 등 한국산 제품들을 몰래 판 경우에도 공개 총살에 처해졌다는 진술도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춤을 추며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킨 임신 6개월 차 임산부의 동영상이 당국에 입수되면서 해당 여성이 공개 처형을 당한 내용도 실렸습니다. 이 밖에 한국군 포로와 일가족, 납북자들은 교육, 직장, 군 입대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으며 공산당의 감시와 통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후지산의 분화가 감지되면 인근 주민은 걸어서 대피하라는 새로운 비난 계획이 29일 발표됐습니다. 300년 넘게 분화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분화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보는 이 활화산, 일본 후지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후지산 인근의 야마나시현, 가나가와현, 시즈오카현 지역 정부의 협의체가 9년 만에 수정 발표한 새 대피 계획입니다. 2년 전에 후지산 분화 피해 예상도를 더 넓은 지역으로 수정한 데 따른 조처입니다. 후지산의 용암이 24시간 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의 주민은 경보 수준에 따라서 미리 걸어서 대피를 하고요.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용암이 도달하는 데 24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민은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암과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로 도로가 재기능을 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는 목적이고요. 대피소까지 이동이 어려울 때는 철근 콘크리트로 된 건물로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지산의 화산재가 약 100km 떨어진 도쿄 중심부까지 날아가는데 3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후지산 분화로 인한 용암과 분진은 사람의 건강은 물론이고 도로, 생활용수, 산업시설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정도를 실내에서 버틸 수 있도록 충분한 물과 음식을 준비하라는 내용을 대피 지침에 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하는 탈북민의 세상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함경남북도 작가님의 고향이시고 이쪽에 보면 이제 남한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어떤 위에서 한 곳에서 보게 되면
북한 청진이 고향인 탈북예술가가 전시회를 열고 있어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지구촌오늘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미국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3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4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월 31일 금요일 북한은 따뜻한 햇살에 봄 기운이 짙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쪽에서 들어오는 초미세먼지의 공기는 여전히 맑지가 않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강원도와 남포, 신의 함흥과 청진, 선봉 지역으로 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3도 사이입니다. 동해상 맑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는 오전에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도 맑은 날입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상 4도, 낮 최고 22도입니다. 신의주는 3도에서 시작해서 18도까지 오르겠고요. 개성은 4도에서 23도 사이, 함흥은 5도에서 20도입니다. 원산 9도에서 17도, 청진은 5도에서 16도, 끝으로 회사는 아침 최저는 영하 1도, 낮 최고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 방첩기관이 미국인 기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중미 2개국 순방에 나서면서 경유지인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유엔이 기후변화에 대한 회원국의 법적 의무를 정해달라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기자가 러시아 당국의 체포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최고 보안당국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이날 보도문에서 월스트리트저널 모스크바 지국 소속의 에반 게르시코비치 특파원이 현재 우랄산맥에 있는 도시인 예카테린부르크에 구금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언제 체포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기자 이름이 러시아계로 들리는데요?
네, 현재 게르시코비치 기자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는 1991년생이라는 것, 또 미국 국적자라는 것 정도입니다.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이번 주 현지에서 마지막으로 보도한 기사는 러시아 경제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제재가 가해진 가운데서 러시아의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기사였습니다.
네, 자, 이 기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간첩죄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네, FSB는 보도문에서 이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미국의 지시를 받고 국가 기밀을 구성하는 러시아 군산복합단지 업체 가운데 한 곳에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만일 이 간첩 혐의가 인정돼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미국의 언론사 기자가 러시아 당국에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 언론사 소속 기자가 러시아에서 체포된 일은 냉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으로서 가장 최근에 러시아에서 체포됐던 인물로는 농구 스타인 브리트니 그라이너 씨가 있습니다. 그라이너 씨는 지난해 2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돌아오다가 공항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고위급 범죄인 교환 협상을 통해서 지난해 12월에 석방된 바 있습니다.
예. 자,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갈등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관계가 더 경색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러시아는 29일 러시아군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더 이상 미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지난달에 미국과의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뉴 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서 러시아는 미국과의 모든 정보 교환을 중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은 양국 간에,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간에 남아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핵군축 조약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이 뉴 스타트에 참여 중단을 선언해서 이 사장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조약을 탈퇴하는 게 아니라 중단이라고 강조하긴 했지만 미국이 핵무기 실험을 한다면 러시아도 똑같이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서 뉴 스타트 조항에 따른 러시아 핵시설에 대한 사찰도 중단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푸틴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지 모른다는 얘기도 있네요.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의 대통령이 29일에 다음 달 27일에 있을 아쿠유 원전 준공 기념식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의 이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인 아쿠유는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인 로사톰과 협력해 만든 건데요. 지난 2016년 두 나라가 협약한 후에 13년 만에 준공식을 갖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푸틴 대통령한테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불법으로 러시아 영토로 강제 이주시켰다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하지만 터키에는 ICC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을 체포해서 ICC에 넘길 의무가 없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터키에를 방문할까요?
네, 에르도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터키에를 방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상으로 준공식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터키 언론들은 에르도안 대통령 발표에 앞서서 푸틴 대통령이 터키에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크렘린궁은 하지만 이 같은 터키의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부각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 국방부가 30일 중국군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러시아 군대와 여러 전선에서 협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산커페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경례 브리핑에서 두 나라가 세계 안보를 위해서 협력할 거라면서 군사적인 신뢰를 강화하고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함께 수호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두 나라 군이 향후 합동 해상 공중 정찰 또 합동 훈련을 더 조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타이완 총통이 미국 땅에 있군요.
네, 열흘 일정으로 중미 2개국 순방에 나선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29일 정유진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전용기 편으로 뉴욕 JFK 공항에 내렸고요. 오후 4시쯤에 뉴욕 메디슨가에 위치한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네, 자, 차이 총통이 뉴욕에는 얼마나 머물게 됩니까?
약 48시간입니다. 차이 총통은 31일에 뉴욕을 떠나서 과테말라와 벨리즈로 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곳에서 케빈 메카시 미 연방 하원 의장을 만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뉴욕 있는 동안의 일정 볼까요?
네, 29일 뉴욕에 거주하는 타이완 교민들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실상 타이완 대사관 역할하고 있는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는 차이 총통이 뉴욕에 머무는 동안에 어떠한 행사도 언론이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타이완 매체들은 차이 총통이 교민 행사에서 한 발언 등 동정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 자, 차이 총통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볼까요?
네, 차이 총통은 타이완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속해서 수호할 거라면서 타이완을 지지하는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타이완이 지금 직면한 엄청난 도전들을 감안할 때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민주주의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또 이 만찬 석상에서 틸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30분 동안 단독 회담을 가졌다고 이 타이완 매체가 전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차잉원 타이완 총통의 미국 경유를 강하게 반대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국무원의 타이완 판공실 주펑렌 대변인은 만일 차이 총통과 메카시 의장이 접촉한다면 중국은 단호하게 반격 조처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주미 중국 대사관의 쉬쉐 위안 대사 대리도 기자들을 만나서 중미 관계에 또 다른 심각한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미국의 엄중한 입장을 표명했고 그에 따른 결과는 미국이 책임져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이런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관리들은 차이 총통이 재임 기간에 전에도 6번이나 미국을 경유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방문도 새삼스러울 게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공격적 활동을 늘리기 위한 구실로 이번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온두라스 대통령을 초청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중국이 최근에 국교를 수립한 온두라스의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을 초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경내 브리핑에서 카스트로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거라는 온두라스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카스트로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양국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문 일정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구촌 소식 오늘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유엔에서 29일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눈길을 끌고 있군요.
네, 유엔 총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회원국들이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의 개요를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제시해달라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130개 이상 회원국이 후원했기 때문에 무난히 표결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네, 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회원국의 법적 의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지구 기후를 보호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의무들, 또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직면할 법적인 결과를 말합니다.
네, 이 ICC의 견해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ICC의 결정에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무게감이 있어서 가끔 회원국 법원들이 이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번 결의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세계인권선언이나 해양법에 관한 유해 협약 같은 수단들이 이번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채택된 결의안 누가 주도한 겁니까?
네,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인 바누아투 그리고 다른 작은 태평양 섬나라들 또 젊은 활동가들이 지난 수년 동안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네, 그렇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이 아주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것을 잘 알려져 있지요.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로 특히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많은 섬나라들이 점점 바다에 잠기는 등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말과 행동에 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좌절감이 쌓이고 있는데요. 이에 몇몇 바투하는 학생들이 사회운동을 시작했고 여기에 젊은 활동가들이 합류하면서 바투아나 정부와 함께 이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자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유엔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29일 함께 우리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ICC의 견해가 유엔 일반 총회와 회원국들이 국제사회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강력하고 과감한 행동을 하는 걸 도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유엔에서 기후변화의 그 심각성을 경고하는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온 상승에 대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르면 오는 2030년과 2035년 사이에 지구 기온의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높은 섭씨 1.5도에 도달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10년 안에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IPCC는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초론을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연방 상원이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두 차례 부여했던 무력 사용 승인 권한 AUMF 배제안을 가결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마약 해독제인 나르칸을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미국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석탄 발전을 뛰어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이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권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네요.
그렇습니다. 상원이 이라크 전쟁 당시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무력 사용 승인 권한 AUMF 승인을 철회했습니다. 상원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1991년과 2002년 이라크 침공과 관련해 승인한 무력 사용권 폐지안을 찬성 66대 반대 30으로 가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폐지안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이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가 됐다고요?
맞습니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소속의 팀 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토드 영 상원의원은 1991년과 2002년 AUMF가 더는 필요하지 않고 운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잠재적 오용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이어 의회가 구시대적인 AUMF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공식 종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을 폐지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백악관에 부여한 전쟁 승인권을 의회로 되돌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1년 걸프전과 2002년 발생한 9.12 테러 이후 2002년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의회가 대통령의 군사행동 재량권을 넓혀졌는데요. 임박한 위협에 방어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의 판단으로 군대 동원을 비롯한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게 한 조치, 바로 무력 사용 승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겁니다.
네, 이 무력 사용 승인 권한을 승인했던 것과 관련해서 비판이 있었다고요?
네,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 없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활용하면서 미국의 끝없는 전쟁을 허용한다는 비판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AUMF를 걷어들이려는 움직임이 지난 수년간 계속돼 왔고요. 무력 사용권의 폐지니 법안이 발의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6월 하원에서는 AUMF 폐지안이 가결됐지만 당시 상원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는 상원에서 진전을 보인 거네요.
맞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29일 표결을 앞두고 미국인들은 끝없는 중동전쟁이 끝나길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폐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쓰라린 갈등을 완전히 잊기 위해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표결 결과가 66대 32면은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도 꽤 많은 의원들이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진 거네요.
네, 공화당 의원 18명이 폐지안에 지지했습니다. 이들 의원을 비롯해 폐지를 원하는 의원들은 향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이라크가 이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AUMF 폐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여전히 중동에서 분쟁의 직면이 있기 때문에 AUMF 폐지는 섣부른 판단이라는 입장을 보인 의원들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들의 얘기도 들어보죠.
네, 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테러 분자적들은 우리를 상대로 한 전쟁을 끝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달 초 뇌진탕으로 입원했다가 현재 집에서 회복 중인 맥코넬 대표는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이 맥코넬 대표는 위험을 무릅쓰고 장병들을 배치할 때 가능한 모든 지원과 법적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반대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권한은 폐지안이 지금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하원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하원은 또 공화당이 표가 더 많네요.
맞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2년 전 관련 법안을 처리할 때는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폐지를 지지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공화당 의원은 AUMF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처로 대체하길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하지만 맥콜 의원장이 원하는 대안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폐지안에 어떤 입장인가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폐지안이 의회에서 처리된다면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는 AUMF 폐지가 이란 등 현재 미국이 마주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에게 군대를 보호할 권한을 부여한 헌법 2조에 따라 미군은 스스로 보호하고 공격에 대응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헌법 1조는 전쟁을 선언할 권한을 의회에 주고 있지만 헌법 2조는 대통령을 최고 군 통수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마약 해독제를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도록 허용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29일 오피오이드, 펜타닐 등 마약 해독제로 널리 쓰이는 나르칸을 일반 의약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반 의약품에 지정되면 의사 처방 없이 일반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오피오이드 치료 약물이 일반 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마약 해독제라고 하셨어요. 나르칸 어떤 약입니까?
네, 나르칸의 유효 성분은 날록손인데요. 자, 헤로인이나 펜타닐 등 마약 과용에 따른 급성 중독을 치료하는 데 널리 쓰이는 약물입니다. 이 나르칸은 미국 메릴랜드주에 본사를 둔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스의 제품이고요. FDA가 이날 승인한 제품은 코에 뿌리는 나르칸 비강 스프레이형입니다.
네. 자, FDA가 왜 나르칸을 일반 의약품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예, 날록손을 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 전역으로 퍼진 약물 과다 복용 위기를 대체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약물 관련 사망 건수가 연간 10만 건이 넘는데요. 이 중 과반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와 관련된 것으로 미국에선 특히 이 합성 오피오이드 계열인 펜타닐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네, 약물 중독이 심각해지면 해독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좀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접근성을 높인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간 일각에서는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가족, 친척 등도 해독제를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자, 만약 펜타닐을 과다 복용했을 경우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지만 날록소는 여러 차례 투여하면 해독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국의 경찰과 응급구조대에는 이미 날록소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FDA가 일반 의약품으로 승인을 했다면 바로 약국 등에서 나르칸 구입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회사 측은 올해 여름 후반기부터 나르칸 비강 스프레이가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다른 제약회사의 날록손 제품과 주사용 형태는 아직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가 없는데요. AP통신은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머지않아 승인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지금 이 날록손 성분의 약품들은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이번 FDA 조치가 있기 전에도 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날록손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주 차원에서 이미 날록손을 처방전 없이 약국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FDA가 나르칸을 일반 의약품으로 지적하면 약국뿐만이 아니라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또는 온라인 소매점에서도 나르칸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나르칸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비쌉니까?
현재 나르칸은 보통 2회 투여분에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르칸이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가격이 어느 정도로 측정될지 아직 제약사 측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처방전 없이 구입할 경우 보험사가 처방약으로 계속 적용을 할지 여부도 불분명한데요. 로버트 캘리프 FDA 국장은 성명에서 나르칸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줄 것을 제약사 측이 요청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이 석탄을 이용한 전력 생산을 뛰어넘었다고요?
네, 미 연방 에너지 정보국이 27일 발표한 자료인데요. 자, 2022년 지난해 미국 에너지 생산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석탄 발전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생산된 전체 전력은 40억 9천만 메가와트시였는데요. 이 중 재생에너지가 총 21%를 차지했고 석탄을 태워 만든 전력은 20%였습니다. 자, 주목할 점은 재생에너지 전력이 2010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 석탄일 때는 화력 비중은 하락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전체 전력의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미국 내 최대 전력원은 천연가스입니다. 이 천연가스는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지난해 15억 메가와트시가 넘는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이외에도 주목할 것은 지난해 재생에너지 생산이 원자력을 추월했던 건데요. 보고서는 원자력과 화력 발전이 감소하는 이유로 이 가동을 중단하는 발전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자, 재생에너지 뭐 알 것 같기도 하고요. 궁금합니다. 어떤 겁니까, 개념이?
예,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인데요. 자, 햇빛이나 바람, 비, 파도, 지열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자원으로부터 수집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또 식물이나 동물에서 나오는 재생 가능한 유기물인 바이오매스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자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전력 생산하고 관련해서 아주 주목할 만한 자원이 있다고요?
예, 이 바람을 이용한 풍력과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이 재생에너지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에너지정보국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특히 풍력과 태양광을 합친 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14%를 차지했는데요. 이 증가율을 보면 2020년 풍력과 태양광 발전 모두 전년 대비 약 10기가와트씩 증가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보면은 2020년 기준 풍력 발전은 141기가와트를 기록했고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발전은 71기가와트로 늘었습니다. 또 풍력은 태양광보다 두 배 높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풍력과 태양광 생산이 또 많은 지역이 있네요.
예, 이 남부 텍사스주가 풍력과 태양광 모두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풍력 부분에서는 전체 양 중에서 텍사스주가 26%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 뒤를 아이오와주와 오클라호마주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 부분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를 차지하며 생산 1위를 차지했고요. 텍사스주가 16%로 2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네, 미국 재생에너지위원회 최고 경영자인 그레고리 웨트스톤 씨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경제적인 측면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비용이 각각 70%와 90% 감소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는 이제 많은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전력 공급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에너지정보국에서 올해 생산될 그 자원별 전력 전망치도 내놨네요.
네, 에너지정보국은 3월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요. 전체 에너지원에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서 올해 각각 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풍력은 12%, 태양광은 5%로 전망되고요. 반면 석탄에너지 비중은 작년 20%에서 올해 17%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올해 천연가스 비중은 작년 3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혁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건국 초기 국가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헌법은 지금까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언론의 공직자 비판과 명예훼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한 사회가 어느 정도 민주화되었는가를 알아보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언론이 정부를 얼마나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동안 미국 사회 안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정부가 언론에 소송을 거는 것을 막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런 소송을 허용해야 하는가를 두고 갑론 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답을 준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1964년에 나온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이었습니다.
History was made when President Lyndon Johnson signed the 1965 Voting Rights Act.
1960년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흑백 차별 철폐를 위해 싸우던 민권운동가들이 광고비를 댄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 광고는 민권운동가들이 주도한 시위에 대한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시 경찰의 강경한 대처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광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러자 당시 몽고메리시 경찰국장이었던 엘비 설리번이 소송을 냈습니다. 이 광고가 본인 명석에 타격을 줬고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엘라베마주 법원은 설리번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런 주법원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당시 다수 의견에서 윌리엄 브랜넌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공공 문제에 대한 토론은 제한되지 않고 강건하고 자유로워야 하며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격렬하고 신랄하며 때로는 유쾌하지 못한 날카로운 공격을 포함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이런 원칙에 대한 심오한 국가적 책무의 배경에 반한다고 판단한다.
미국에서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기본 원칙은 누구나 자신이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64년 연방대법원은 뉴욕타임스 신문을 겨냥한 명예훼손 소송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다수 의견은 그러면서 공직자에 대한 보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초했다던가 아니면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언론이 무시하고 보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언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명예훼손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미국을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이후 영국이나 인도, 호주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진행된 비슷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다섯 번째 시간으로 언론의 공직자 비판과 명예훼손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유화로 그리는 그림을 좋아하고 설치예술 작품도 선보인 예술작가가 있습니다. 고향은 북한 청진이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술가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탈북예술가 전주영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아,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쪽 산봉우리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이쪽 땅에서 본 저 안개 넘어 산 하나 있는 곳, 저곳이 북한이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보신 거죠. 그래서 저 안개 넘어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게 하고 관객들에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작품입니다.
혹시 안개가 베일처럼 표현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5층 기획전시관에서 탈북민 전주영 작가의 특별전시인 베일에 쌓인 곳이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남북통합문화센터 통합체험팀의 박근희 연구원이 한 관람객에게 전시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주영 작가의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인데요. 이번 전시 베일에 쌓인 곳을 통해 작가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북한에서의 굴곡진 삶을 다양한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전시를 하게 된 취지부터 들어봅니다.
지금 여기가 남북통합문화센터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저의 작품과 저의 그 키워드를 보고 남북한 서로 그 관객들이 서로 몰랐던 부분들을 서로 상호 교류를 하면서 알아가자. 그래서 저의 작품이 좀 소통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맞는 그런 개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번에 전시를 개최해 주셨고 제가 또 그에 맞게끔 또 전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제를 베일에 쌓인 곳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그 우리가 베일에 쌓인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베일에 쌓인 무슨 무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주제에 담고 싶은 거는 장소, 즉 곳이라는 곳인데요. 그 곳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매체라든가 그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북한의 그 내면이에요. 근데 저는 그곳에서 경험을 해봤고 또 살아봤고 했댔으니까 그거를 저의 적은 미숙한 그런 개념에서나마 여기 계시는 여기서 살아가시는 그런 관객들에게 좀 더 좀 친근감 있게 아니면 더 익숙하게 그렇게 좀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이번 전시에는 설치 작품 한 점이 우선 전시장 입구에 선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유화 작품과 드로잉으로 모두 12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주영 작가는 입체 작업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저는 평면 작업뿐만이 아니라 입체 작업도 동시에 저는 하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 저는 평면으로서의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입체적으로 해서 좀 더 관객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서게끔 그리고 좀 해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저는 입체와 함께 이런 평면감 있는 그런 작업도 동시에 제가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치미술 작품의 이름은 파편화와 통합이고요. 주제로는 아크릴과 광섬유입니다. 한반도를 표현한 작품으로 빨간 빛과 파란 빛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자세한 소개 박근희 연구원입니다.
그동안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특별 전시를 하면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설치미술 작품입니다. 전주영 작가님께서 저희 센터에 대한 취지를 들으시고 아 그렇다면 통합이라는 주제로 설치미술 작품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전시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굉장히 파편 조각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에 이렇게 아크릴 파편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높은 곳에서 보게 되면 마치 한 덩어리에 한반도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보면 함경남북도 작가님의 고향이시고 이쪽에 보면 이제 남한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작품이 이제 파편 말 그대로 이렇게 층층이 다면적으로 보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위에서 한 곳에서 보게 되면 마치 통합을 이루고 있는 그림으로도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12개의 작품 가운데 전주영 작가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침묵을 소개했는데요.
이 작품은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친근감 있고 편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일반적인 숲의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랬는데 이 이미지는 DMZ를 모티브로 제가 작업을 했어요. DMZ라고 할 때는 우리가 봤을 때 뭐 철초막, 군인 아니면 뭐 그렇게 좀 무서움과 공포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많이 연상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 DMZ랑 제가 제시하는 이 DMZ의 이미지는 전혀 다르거든요. 제가 제시한 그 이미지의 그 DMZ는 정말 말 그대로 과연 저 안개 속에 숨어있는 그 어떤 또 다른 내면이 무엇이 있을까? 그림 자체의 이미지 자체에 제가 그걸 제시했어요. 그래서 관객이 보고 아 정말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있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숲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또 다른 그 무엇인가를 또 갖다 주는구나. 이것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통합문화센터의 박근희 연구원도 여러 작품 중 이 침묵이 가장 눈에 띈다고 말했습니다.
아, 네. 저는 아무래도 메인 작품인 침묵이라는 작품을 이제 가장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림이 하늘색 계열, 초록 계열, 그리고 갈색 계열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건 DMZ로 모티프를 두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DMZ가 모티프라는 말씀을 안 해주셨고, 이게 침묵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이게 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간인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가님께서 DMZ로 모티프를 두셨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각각의 숲속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들, 그리고 물속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들, 이런 것들을 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작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영 작가는 유화를 주로 그리는데요.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먹으로 한국화를 그리는 것처럼 유화를 퍼지게 하고 또 흐르게 하면서 동양적인 느낌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작품에는 소통이라는 주요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에 전시를 통해 바라는 점도 있었는데요.
일단 관객들이 봤을 때 전주영이라는 그런 작가, 그 작가가 그린 그 그림과 그 작가가 말하고 싶은 그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또한의 그런 문화적인 다름? 그런 것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아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방식이 있구나, 아 그 작가는 또 이런 거를 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구나, 이래서 서로가 또 공감대를 열어가고 또 소통이 되고 서로가 또 이렇게 높아졌던 장벽들을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 간다고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전시를 관람함으로 해서 아 우리 남북한이 다르지는 않구나,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은 그곳이 어디가 됐던 똑같구나, 지구 반대가 됐던 우리 그 북한이 됐던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전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열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람객이 이 전시장을 찾을 텐데요. 어떤 분들에게 이 전시를 추천할까요? 다시 박근희 연구원입니다.
특히 뭐 탈북민 분들이 우리랑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사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술이라는 것이 뭔가 경계를 가르고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신의 마음으로 느끼면서 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림을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시장에는 한국 시민 김수진 씨와 이혜미 씨가 작품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작가의 상상 속 공간을 통해 북한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지금 이제 북한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북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는 저희가 이제 TV를 통해서만, 뉴스를 통해서만 조금씩 접하는데, 정말 그 모습이 진짜일까? 네,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작가님 작품을 보니까 이제 작가님이 느끼시는 그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저희도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아, 이렇게 탈북민 작가님이 계시다는 것도 여기서 이제 알게 됐고, 보면서 되게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남과 북에 이제 저희는 북한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미지적으로만 있지 그거에 대해 어떤 자세한 것도 모르고 그냥 호기심만 있을 뿐인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좀 더 북한과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좀 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 우선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 그냥 일반인,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좀 더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전주영 작가는 관람객들이 베일에 쌓인 자기 내면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랬습니다.
전시의 기본,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내면의 세상이 있잖아요. 남에게 숨기고 싶은, 그리고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저 부모님께도 말하기 싫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내 전시를 통해서 작품 속에 서서 내면에서 남아 마음속으로 자기 진심을 꺼내내서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나와 교감이라 할까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실망하다, 기분이 우울하다, 상심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John, you seem a little down.
Yeah, I'm bummed out. I just found out that I can't go on vacation this year.
I'm so sorry to hear that. I know how much you were looking forward to it.
I feel disappointed. I put so much effort into preparing for this vacation, and it feels like it was all for nothing.
I can't imagine how that feels.
It's just hard to see the silver lining right now.
John이 무슨 이유인지 휴가를 못 가게 됐습니다. 제가 John에게 우울해 보이네요.
You seem a little down.
우울해 보인다고 하니까 상심이 크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I'm bummed out. Bummed.
B-U-M-M-E-D. 낙담한, 기가 죽은 이런 뜻인데요.
I'm bummed out.
실망이 큽니다.
I feel disappointed. I'm disappointed. I'm bummed out.
실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What a bummer. That's a bummer. It's a bummer. That's disappointing.
이렇게 말을 하면 실망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고대하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을 하게 되죠.
I know how much you were looking forward to it.
나는 당신이 이것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Look forward to.
기대하다, 고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대화에서 기억하면 좋을 표현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It's just hard to see the silver lining right now.
지금 당장은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아요. 희망을
silver lining.
silver lining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It's just hard to feel any hope right now.
자, 그럼 이번에는 누구를 실망하게 하다 이런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important.
Sure, what is it?
I know I promised to help you with that project you're working on, but I haven't been able to make much progress.
Oh, no, really? That's really disappointing to hear.
I know, and I'm really sorry I disappointed you. I won't disappoint you again.
누군가를 실망하게 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disappoin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I disappointed you.
내가 당신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I'm really sorry I disappointed you.
실망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I won't disappoint you again.
다시는 실망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실망입니다.
I'm bummed out.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seem a little down.
Yeah, I'm bummed out. I just found out that I can't go on vacation this year.
I'm so sorry to hear that. I know how much you are looking forward to it.
I feel disappointed. I put so much effort into preparing for this vacation, and it feels like it was all for nothing.
I can't imagine how that feels.
It's just hard to see the silver lining right now.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실망입니다.
I'm bummed out.
내가 당신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I disappointed you.
내가 실망했을 때, 또 누군가를 실망하게 했을 때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